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의 날로 증가하는 핵 위협은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틸러슨 장관은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난 20년에 걸친 북핵 위협 대처는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중국 정부가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전면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아울러 영내 안보를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거듭된 약속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자국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이 말레이시아에서 김정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인 4명을 적색수배 명단에 올렸습니다. 인터폴은 오늘 홈페이지에서 오종길, 리지현, 리재남, 홍송학 등 북한인 4명에 대해 살인 혐의로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2명에게 맹독성 화학무기 VX 신경작용제를 건네 김정남 씨를 공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정남 씨를 공격한 이 여성들은 범행 뒤 현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주범격인 이들 4명은 범행 직후 인도네시아와 아랍에미리트, 러시아를 거쳐 평양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해 유럽연합과 체결한 난민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유럽의 파시즘의 망령이 만연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유럽이 스스로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고 터키에 대한 혐오주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유럽으로 망명하는 난민들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와 유럽연합의 협정은 터키인들의 유럽 무비자 여행을 보장하고 유럽연합 가입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유럽으로 몰리는 난민들을 터키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날 정상회담에서 살만 국왕의 이번 중국 방문이 양국 관계의 내용을 개선하고 새로운 결실을 맺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만 국왕은 이번 방문 중 중국과 650억 달러 규모의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원유 시장인 중국에 원유 판매를 더욱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중동 지역의 갈등이나 외교 분야에서 적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의 데리과슨 판사는 하와이 주정부가 제기한 행정명령 반대 소송에서 두 번째 행정명령 역시 미국 헌법의 설립 취지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시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왓슨 판사는 특히 이번 행정명령 선포 배경에 종교적 적대감이 깔려 있다는 확연하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왓슨 판사는 그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지난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발표한 여러 성명들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 모든 이슬람 교도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의회에 제안할 2018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 예산안에서 대외 원조와 환경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부처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부 예산은 28%까지 줄어들며 대신 국방과 국경안보, 법집행기관에 대한 예산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사립과 공립학교 선택에 대한 예산도 강화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군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하는 등 사드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다가 내일 오후에 가끔 많은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3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5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처음 이루어진 아시아 순방의 첫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6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만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특히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이 관련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은 북한과 평화롭게 지내려 한다며 북한과 북한 주민들은 미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포기하고 추가 도발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슨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지원과 외교 등을 통한 지난 20여 년의 노력이 북한의 비핵화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만큼 다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갈수록 커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 이제 다른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새로운 접근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회견에서 일본은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미국 등 당사국들과 협력해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일본에 이어 17일 전용기 편으로 한국의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곧바로 비무장지대 DMZ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틸러슨 장관의 서울 방문이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한미 동맹 강화에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 도발 등 역내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통해 선보일 대북 정책 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15일 틸러슨 국무장관이 중국 지도부에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관여한 여러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영향력 행사에 실패할 경우 미국은 미사일 방어망과 중국 금융기관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틸러슨 장관이 중국 지도부에 경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고위 관리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틸러슨 장관이 출국하기 전 백악관에서 열린 연쇄회의들을 통해 틀이 잡혔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지난달부터 정권 교체와 무력 사용, 대화와 핵 보유 인정에 이르기까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가운데 대화와 주요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일단 제외됐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15일 백악관 관리들이 무력 대응 등 모든 선택안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선은 기존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려는 징후가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한 당장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틸러슨 장관이 중국 방문 중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의 직접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 통신에 누구도 미국의 핵심 이익을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는 협상 불가라며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 현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분노만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북한과 관련해 틸러슨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신뢰 있는 협상에 복귀하도록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계속 병행하고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기 위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오바마 전 행정부가 한국, 일본 정부와 공조해 조용하면서도 조직적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동, 유럽 나라들을 접촉해 북한 정권과의 관계를 끊는 여러 노력들을 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과 다른 나라들의 고위급 교류가 절반으로 줄었고 북한 정권의 수입도 연간 수억 달러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특히 북한에선 고위 관리들조차 처형이나 암살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제 붕괴가 내부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강조하는 중국 역할론이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한층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던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접근법에서 더 나아가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중국 책임론을 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중국이 북한의 안정 대신 비핵화를 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관측입니다. 지난달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사의 발언 내용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을 이용해서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북한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시각으로 볼 때는 트럼프의 이러한 생각은 과신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북한 정권의 안정과 비핵화라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은 분명히 북한 정권의 안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레토릭상으로 중국은 늘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얼굴을 붉힐 수는 있지만 북한을 향해서 등을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될 경우 북한의 입지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경우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로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난달 28일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하고 회동 내용을 공개한 것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을 향해 던진 것으로 외교관은 보고 있습니다. 경상대 박종철 교수는 사드 배치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은 북한에게 일종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며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렛대로서 북한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분단의 국제관계의 관성과 구조로 보았을 때 트럼프 정권과 차기 한국 정부와의 관계의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몇 달간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하겠지만 트럼프 정권과 사드를 둘러싼 갈등 문제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가 재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오는 11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을 선포하는 19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강경 행보에 쉽게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세종연구소 정재영 연구위원입니다.
자기가 만약에 권력을 더 공고히 한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쟁 갈등 구조 속에서도 시진핑이 그렇게 약한 모습은 보여주기는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트롱 차이나하고 차이나 드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권력 강화 측면에서도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국내적인 요인도 있는 거죠.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형식적으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기자회견은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은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전환을 병행 추진하되 그 전 단계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중지와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수준을 감안할 때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서강대 김재천 교수입니다.
오랜 강대강 국면이 지나가면 결국은 협상 국면이 도래할 것이고 협상 국면이 도래하면 결국 모라토리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 보유국의 지위를 뭐 건드리지 않는다면 여태까지 만들었던 핵을 갖다가 건드리지만 않는다면은 핵실험을 갖다 유예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을 것이고 한국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동을 갖다 해야 될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떤 정책 결정 추이만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통일연구원도 최근 발간한 미북 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압박 증가와 중국의 적극적인 협조로 북한의 저항 능력이 단기간에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극히 제한된 수준의 핵사찰을 허용하며 미북 대화를 희망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 역시 중국의 제재 강화 노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과의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외교관은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만큼의 외교적, 정치적 자산을 투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세컨더리 보이콧이나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의 카드를 쓸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차기 정부 입장이 북핵 문제 향배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군 당국이 최근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에 착수하는 등 사드 배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속도에 맞춰 방어 기제를 형성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예정 부지인 경북 성주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지 설계 부분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관련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1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준비 과정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계가 되면 본격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체계가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에선 사격 통제용 X밴드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와 농작물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운용할 주한미군 측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현장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초적인 부지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상균 대변인은 사드 부지 공사업체 선정에 관한 질문에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 준비 작업도 시작됐음을 시사했습니다. 미한 군 당국이 당초 순차적으로 할 것으로 알려졌던 여러 절차를 동시에 압축적으로 진행하면서 사드의 작전 운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모양새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 사드 작전 운용을 시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군은 지난 7일 사드 요격미사일을 쏘는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 2기를 경기도 오산기지로 들여오는 등 사드 체계 전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미군은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 교전통제소, 발전소 등 나머지 주요 장비들도 속속 한국에 반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드의 눈에 해당하는 사격통제 레이더와 발사대 추가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한국에 전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사드 장비의 전개 여부는 작전 보안 사항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전개한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미한 군당국이 이렇듯 사드 배치의 속도를 내는 데 대해 날로 더해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속도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이 어떤 위협이 증가되는 속도에 상응하게 조금 더 빠른 어떤 속도로 내서 방어 기제를 갖다가 조금 구비를 하자.
한편 한국의 KBS 방송은 사드에 탑재되는 사격통제 레이더와 사드 운용 병력 일부가 16일 오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KBS 방송은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된 만큼 미 공병대의 전기 공사만 끝나면 부지 공사 마무리 전에라도 사드 포대를 실전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지난달 총선 중국에서 한국민 8명이 출입경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체포된 8명 가운데 6명은 석방됐지만 선교사 2명이 현재 랴오닝성 간수소에 구금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양주재 한국 총영사관이 구금된 한국민에 대해 영사접견을 하는 한편 중국 공안 측에 인도주의적 처분을 요청했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간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체포된 사람들이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보호하던 한국인 목사라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이들은 체포 당시 탈북자들이 북송될 경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을 우려해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한 채 도발적 행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4일과 15일에 개최한 일반 토의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제네바 주재 영국 대표부의 줄리안 브레이트 웨이트 대사는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나가오카 칸스케 제네바 대표부 공사도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repeated the provocative actions, including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주민들의 끔찍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은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가오카 공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3년 전 지적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아무런 개선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참담한 인권 상황을 냉정히 주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가오카 공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북한이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던 북한인권결의안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덴마크는 북한 정부에 인권 유린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스페인, 프랑스, 독일, 호주 등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이 같은 비판을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hose allegations are far from reality. And politically motivated with the aim of persistent.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한대성 대사는 국제사회의 비판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에 대한 어떤 결의안도 강력히 거부할 것이라고 한 대사는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 종교 탄압이 더 심해졌다는 내용의 자료집이 발간됐습니다. 자료집을 낸 단체는 종교 탄압이 북한 정권의 중대한 인권 범죄 행위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최근 북한의 종교실상이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탈북민들의 증언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종교 탄압이 김정일 시대보다 한층 가혹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자료집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을 통한 종교 유입을 뿌리 뽑으라고 수시로 지시함에 따라 이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다양한 국적의 종교인들이 납치 또는 살해되는 사건이 빈번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임현수 목사가 2015년 1월 북한 방문 중 체포돼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고 나중에 석방되긴 했지만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베 선교사와 호주인 존 쇼트 선교사도 각각 2012년과 2014년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또 중국 국적의 조선족 한충렬 목사가 중국 지린성에서 선교와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다가 피살된 사건 또한 북한 요원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국기, 최춘길, 김정옥, 김창완 등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북한에 납치되거나 피살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 횟수가 김정일 시대보다 늘어났다고 고발했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젊은 나이에 세습을 통해 정권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수령체제 강화 차원에서 집권 초기부터 종교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더 튼튼하게 강화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이러한 정보 유입이나 이런 종교적인 행위, 기독교 선교 행위가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일거에 이 정권 초기에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권 측근자들도 공로를 세우거나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또 숙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감행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료집은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성지로 알려진 장대현 교회를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을 세워 신처럼 추앙하도록 강요하며 다른 일체의 종교활동을 미신이나 아편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베드로 대표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시작으로 각종 국제적 북한 인권 행사는 물론 각국의 시민단체와 의회 등의 자료집을 배포해 북한 정권의 종교 박해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이 반인도 범죄인데 기독교 학대, 종교 학대는 국제 범죄 가운데 대량 학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의 종교 탄압을 대량 학살 범죄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죠.
정베드로 대표는 당초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에 북한의 종교 탄압을 한 집단이나 계층을 조직적으로 멸절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대량 학살 범죄로 규정하려고 했다가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빠졌다며 체계적인 조사와 증거 수집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종교 탄압 책임자인 김정은 위원장을 국제법정에서 단죄하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밝혔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완성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참석 중인 퀸타나 특별보고관을 이현철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최근의 정치적, 군사적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긴장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Yes, I believe that the raging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외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인권 문제는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호대화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인권이사회가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북한 지도자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지난달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됐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 일환으로 이 사건을 검토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The killing of Kim Jong-nam is under the investigation of the Malaysian authorities.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 사건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으로서 제가 촉구하는 것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암살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권 측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 8월에 저희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자들과의 교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교류를 추진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Building a dialogue with the DPRK authorities is not only with me. As a special report.
북한 당국자들과의 대화 통로를 구축하는 것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인 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인권 기재들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유엔 식량권특별보고관, 교육권특별보고관, 건강권특별보고관,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 등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보고관들과도 교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의 기본 전략은 양면 전략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북한과 유엔과의 교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 보고관으로서 북한과 교류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교류를 시작한 다른 유엔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류들이 진전되기를 권장하고 교류의 범위도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11월 북한 외무성 당국자는 특별 보고관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법학과 교수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언제나 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별 보고관으로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영원히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es, I was informed about that statement from the DPRK representative in New York. Actually, as you say, it was in November.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로부터 그런 얘기에 대해 통보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동북아시아를 방문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당시 서울에 있었죠. 저는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 당국자들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한 다른 현안들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자는 제 요청에 대해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지금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에 권고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I am not aware about any of this specific analysis from the US government. That's not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런 종류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상황과 관련해 질문에 답변하자면 적대 행위 증가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인권특별보고관으로서 제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계속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긴장과 적대 행위가 고조되는 데 대한 일본 등 북한의 이웃나라들과 미국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는 안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도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특별 보고관으로서 저의 견해입니다.
점점 더 많은 북한의 외교관들과 해외에서 일하는 다른 북한 주민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탈북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Those people who are leaving DPRK, some of whom I met in my last trip to Northeast Asia.
북한을 떠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제가 지난번 동북아시아 방문 때 만났던 탈북자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자유를 찾아 북한을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누릴 필요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죠.
중국은 계속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I am at the moment verifying information in respect to single cases of
저는 현재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지도 모르는 탈북자 사례 한 건과 관련한 이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중국 정부는 녹루플루망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강제 송환될 경우 인권 유린을 당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은 모든 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입니다. 북한을 떠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원칙인데요. 특히 중국은 난민보호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해서는 안 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은 유엔 인권 서울 사무소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을 인권 범죄 책임자로 기소할 전략을 개발할 국제 형사 사법 전문가들을 채용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re is a report from the 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f the United Nations. This is a report that they just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 문제에 관한 유엔 독립 전문가 그룹이 13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를 분석하고 이 법률적, 사법적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범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기소 전문가들을 배치하라는 권고입니다. 이 문제가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결의안에 이런 측면을 진전시킬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이사회에서 모두가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액이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러시아의 경제 침체를 가장 큰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액은 약 7,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8.9% 줄었습니다. 러시아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의 대북 수출은 약 6,800만 달러, 대북 수입은 약 870만 달러였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2대 교역국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역에서 러시아와의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1.35%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대중 교역액은 중국의 비중이 약 90%로 가장 큽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의 교역을 늘리겠다고 몇 차례 밝힌 바 있었습니다. 대북 경제협력에서 중요한 러시아 극동개발부의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해 두 나라 간 교역액을 10억 달러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목표에 크게 못 미칩니다. 북한의 대륙 교역액은 대중교역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더러 지난 2013년 이래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소율은 2015년에 9%, 그리고 2014년에는 11.4%에 달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팀의 최장호 박사는 B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이 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러시아 국내 상황을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교역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구가 줄고 경기가 둔화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고 최장호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 전략센터 소장은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악화한 한반도 정세를 꼽았습니다.
However, because of the sanctions, because of the overall crisis in Iran of nuclear programs.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장거리 미사일을 겨냥한 경제 제재로 교역을 포함한 대북 경제 협력 사업들이 계속 뒷걸음질했다는 것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하지만 서비스 교역에 속하는 노동자 송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3국을 경유하는 교역을 고려하면 두 나라 사이 무역액이 공식 통계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장호 박사는 열악한 북러 접경지대 사회 기반시설뿐 아니라 북한 시장에 대한 러시아 측의 자세도 걸림돌로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 시장 진출보다는 돈 벌기 좋은 한국과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북한 내 기반시설 건설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통과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송유관, 가스관, 전력망, 그리고 철도 노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장호 박사는 이런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북한과 러시아의 교역뿐 아니라 다른 경제협력 활동들도 활발해지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한반도 정치 상황이 좋아져야 돌파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lift the sanctions. This is the short answer. But still, if there will be a lot of work to be done because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풀려야 북러 교역이나 경제 협력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톨로라야 소장은 러시아 기업들이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북한 관련 사업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제재가 풀리고 한반도 상황이 좋아져야 러시아의 대북 투자뿐 아니라 교역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한국의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미한 동맹은 변함없이 굳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오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한 마크 리퍼트 전 대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은 지난 60년간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왔으며 분쟁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강력한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past has been one where even when we have had disagreements, we've managed to drive the alliance forward.
리퍼트 전 대사는 과거에도 미국과 한국은 이견이 있어도 동맹 관계를 진전시켜 왔다며 이는 동맹의 미래에 대해 상당한 희망과 자신감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에서 2004년까지 재직한 토마스 허버드 전 대사도 미한 동맹은 변화를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For the last 10 years or so. We've pursued a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일치된 접근을 해왔으며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고 해서 이런 추세가 바뀔 이유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자신이 진보적 성향의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대사를 지냈다며 그때도 미한 양국은 협력을 잘했으며 동일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1기 당시 서울에서 근무한 캐슬린 스티븐스 전 대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정권들과 일한 자신의 경험을 비춰볼 때 물론 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모두 근본적인 원칙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그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My own experience over the last several decades working with governments from across the
스티븐스 대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한국 정권은 과거 어느 때보다 훨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방향이 현재 분명하지 않고 앞으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역내 다른 협력국들과 심도 있는 협의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에서 2008년까지 근무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든 미한 동맹은 매우 굳건했다며 60일 뒤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미한 동맹에 대한 폭넓은 지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alliance has remained very strong no matter what the shift.
버시바우 전 대사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한 토론이 있을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와 대북 정책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이 달성하려는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다음 달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의사를 국제아이스하키연맹을 통해 전해와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스포츠 행사이긴 하지만 북한 대표팀이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려면 한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순수 국제 스포츠 행사라는 점에서 북한 대표팀의 참가를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조치에 따른 여파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련 소식이 주요 뉴스에 올라 있군요.
네. 중국 국가여유국의 한국 단체 여행 상품 판매 금지 조치 어제가 시행 첫날이었고요. 오늘부터는 그 여파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업계뿐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조성되고 있었고 지난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이 금지 조치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었지만 이 확인되고 있는 모습에 한국 사회가 지금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좌석이 텅 빈 항공기 소식이 있습니다. 공항 터미널, 크루즈선 선박이 들어오지 않은 항구의 모습, 여객 터미널, 한산해진 명동 거리와 손님은 없고 직원들만 서 있는 서울 시내 면세점 등이 지금 각 언론사의 보도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 그 영향력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다렌을 출발해서 오늘 인천 항구에 도착한 여객선 비룡호가 있습니다. 510명이 탈 수 있는 배인데요. 단 7명만 싣고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여객선도 비행기도 좌석이 텅 비어 있을 정도라면 운항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네, 뭐 항공기, 여객선 그 운영하는 자체가 지금은 손해인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 내 항공사에서는 중국 관광객들을 실어나르던 노선의 운항 횟수를 줄이거나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륙에 자리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경우에 평소에는 중국 닝보와 또 옌지를 연결하던 항공사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오늘 이스타항공은 183석 가운데 9명만 승객을 싣고 왔고요. 중국의 동방항공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56석 중에서 승객은 단 5명이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축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 외국 유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중국 유학생으로 채워져 있는 한국의 대학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드 한파의 영향으로 유학생 수가 줄거나 또 오랫동안 공들여왔던 한중 대학 간의 학술 교류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300여 명의 고등학생 등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참사였는데요. 3주기를 앞둔 다음 달 세월호를 물 위로 끌어올리는 인양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네. 다음 달 5일 서해 바다의 바닷물의 흐름이 제일 약해질 때 세월호 선체를 끌어올리는 인양 작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수면이 13m 정도를 끌어올리는 데 이틀 정도가 걸리고요. 그 이후 80km 떨어진 목포 신항까지 옮기는데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가 났던 4월 16일 3주기가 되는 이 4월 16일 즈음에는 3년 동안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세월호를 인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습니다.
네, 당시 정말 큰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 탑승객이 모두 476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생존한 사람은 172명에 불과했습니다. 3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7개월에 걸친 수색 작업에도 9명의 승객을 찾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은 선체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희생자를 찾고
또 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큰 숙제로 안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월호 선장 등은 승객을 내버려 두고 먼저 배에서 탈출해서 한국 사회 공분을 샀고요. 지금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 징역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큰 대형 여객선을 인양하는 것,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는 큰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가 6,800톤급입니다. 지금 현재 40m 바다 아래에 옆으로 누워진 채 지금 있는데요. 세월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선체에 30여 개의 리프팅 빔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떠 있는 바지선에 그 선을 연결해서 끌어올리는 작업인데 이게 지금 심상치 않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많은 그 세계 선사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상하이 셀비지 기술진들이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물살과 날씨 등 모든 기상 여건이 도와줘야만 가능한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으로도 처음 시도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성공 여부는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 해역인 진도 앞바다에는 세월호를 끌어올릴 대형 바지선 두 척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 이 반잠수선이 도착해서 바다 아래에서의 인양 준비 작업 모두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서울통신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의 먹거리 물가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편이라는 소식이 있네요. 주부들의 걱정이 많겠군요.
그렇습니다. 주부들 뭐 장보러 갔다가 돈을 쓸 게 없다, 살 게 없다 이런 볼멘 소리가 OECD 조사로도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각종 식료품, 비음료 물가 한 달 사이에 5% 이상 껑충 뛰었다는데요. 이 OECD 회원국의 평균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0.4%였으니까 뭐 한국은 그 10배 이상이 뛴 겁니다.
먹거리라면 비싸도 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고기라든지 생선, 과일, 채소, 쌀, 곡물들도 포함이 됩니다. 양은 줄일 수 있지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생필품인데요. 한국은 조류독감 사태로 계란값, 닭값이 크게 올랐고요. 지난 설 명절 즈음부터 무, 배추, 당근 등 농산물 가격은 폭등했고 또 여전히 지금 비상상황 중인 소 구제역 사태, 축산물 가격도 한참 오른 것이 그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주부들의 장바구니를 더 허전하게 하고 있는 먹거리 물가 상승, 정치 혼란과 테러 등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터키, 그리고 지난해 OECD 가입했던 라트비아 다음으로 세 번째 수준이었다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12살까지 살다가
함경북도 청진입니다.
또 제 고향은 함경남도 함흥리에서 제가 그 탈북을 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입니다.
아버지 만나러 중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두만강 넘었고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4,000원이면 쌀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대륙의 사막을 지나 악어의 강을 건너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국의 서울.
이제는 붙들려 안 가는구나. 이제는 영혼이 자유로 찾았구나.
처음에 뭐 올 때는 뭐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하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나 이 고민만 했던 것 같아요.
낯선 땅, 낯선 사람들이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은 걸렸지만 먼 길을 돌아돌아 한국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살았다면 이거 신기한 일은 아니겠죠? 또 북한에서 살았다면 제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내가 38살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올 줄은 누구 꿈을 꾸겠어요.
아무게 저렇게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부한다 하고 뭐 명인되고 뭐 유럽도 간다고 누구 고향 사람들이 믿겠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용의지도하게 끌고 나가고 제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에게서 또 그만한 그런 시선을 받아요. 야 대단하다 잘했다 멋있었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토요일 밤과 일요일 새벽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